하나님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활짝 열고 놓치지 아니하고 한 말씀 한 말씀 잘 듣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새기게 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 전하는 자 듣는 분들 모두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진리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아주 상반된 두 장의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설교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분은 2003년 세상을 떠나신 고 박동진 명창입니다. 아마 판소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저 박동진 명창이 CF 광고에 나와서 말한 아주 유명한 대사죠.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이런 말을, 이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서울 종로에 있는 초등교회에서 장로 직분을 감당하기도 했던 박동진 명창은 적벽과 춘향과 수군과 심청과 흥보가 이렇게 판소리 다섯 바탕을 완창했고 수경낭자전, 충무공, 이순신전 등 여러 개의 창작 판소리를 만들었으며 1973년에는 중요 무형문화재인 적벽가의 보유자로 지정될 정도로 뭐 국악 판소리계에서는 그야말로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특히 저기 사진에 있는 것처럼 저 박동진 명창은요 예수님의 일생을 판소리로 옮긴 예수전, 판소리 예수전 앨범을 만들어서 자신이 직접 수십 차례 공연을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판소리로 전한 아주 전무후무한 인물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저 박동진 명창이 부른 예수전 중에서 몇 곡을 들어보신 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박동진 명창이 부른 예수전 다 좋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십자가의 길이라는 곡 혹은 이게 부활이라는 곡 정말 이러한 곡은요 들으면 사람들의 그 영혼을 두드린다 그러죠. 그냥 귀로만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이 생겨납니다. 정말 사람들의 영혼을 두드리는 그 대단한 노래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저기 있는 사람 BY라는 예명으로 불리는 가수인데요. 요즘에 아주 잘 나가는 젊은 세대에게 아주 인기가 많은 가수입니다. BY라는 저 가수는요, 우리 교단 신문인 기독공보에 단독으로 기사가 실릴 정도로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참고로 연세가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은 BY라는 저 가수가 부르는 그 노래의 장르가 있어요. 랩이라는 건데 랩이라는 노래가 좀 생소할 겁니다. 그래서 저 BY가 부르는 랩 스타일의 찬양을 맛보기로 잠깐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30초가 좀 넘었어요. 자, 지금 들으신 게 랩 스타일의 찬양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그 사진은 제껴도 되지? 왜 똘띠 왜 굴릴 필요 없지? 예. 자, 방금 들으신 그 랩 스타일의 찬양인데 그 가사, 난 그 가사가 뭔지 다 알아듣겠다. 그러신 분 계세요? 예, 완전 뭐 속사포처럼 따따따따따따 이렇게 해서 뭔 말인지를 모르실 겁니다. 뭐 거의 못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뭐 한두 마디 정도? 이렇게 알아들었으면 좀 다행인데 방금 들은 곡의 제목은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이란 말 다 아시죠? 그러니까 샬롬이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노래는요. 일반적인 노래가 아니고 기독교의 진리를 담은 찬양이에요. 에이, 저게 무슨 찬양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저 BY 가수가 부른 또 다른 노래 Forever라는 노래의 가사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에만 보이는 달콤한 우상들에겐 난 평생 절하지 않아. 당연하지. 난 일시적인 세상의 것으로 움직여지지 않아. 영혼의 것을 영원히 따라 무언가를 얻지 못해도 난 걷지 믿음으로 주님께 맡겼지. 예,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이 귀로 들을 때 뭐 따다다다다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정신없을 때는 잘 몰랐지만 가사를 보니까 노래 가사 어떻습니까? 굉장히 은혜스럽죠. 무엇보다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박동진 명창과 가수 BY를 소개한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이 두 종류의 찬양 스타일이 아주 많이 다르다. 아주 많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박동진 명창이 부른 예수전이나 가수 BY가 부른 노래나 둘 다 확인한 것처럼 성경의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보혈의 은혜가 담겨져 있고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고백이 그 노래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성경의 메시지가 담겨지기는 했지만 그 노래를 부르는 스타일은 아주 많이 다릅니다. 박동진 명창은 판소리를 통해서 판소리로 찬양을 하고 BY는 조금 전에 들은 것처럼 랩 스타일로 랩으로 찬양을 합니다. 제가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엉뚱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냐? 만약에 박동진 명창이 판소리 스타일로 예수전을 부르지 않고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랩이나 힙합으로 예수전을 불렀다면 어떻게 됐을까? 또 조금 전에 본 가수 BY가 랩 스타일로 찬양을 하지 않고 박동진 명창처럼 판소리 스타일로 찬양을 했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상상을 해봤어요. 근데 결론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박동진 명창의 예수전은 역시 그 원래 스타일대로 판소리로 불러야 맞는 것이고 어울리는 것이고 또 BY가 부르는 찬양 역시 랩 스타일로 불러야 안성맞춤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평소에 부르는 찬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찬양에 따라서 부르는 방법이 제각각 다양합니다. 아주 쉽게 예를 들면 빠르게 불러야 하는 찬양 빠르게 불러야 됩니다. 또 느리게 불러야 하는 찬양은 느리게 불러야 돼요.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많이 아실 거예요. 자, 이 찬송 어떻게 불러야 될까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이런 식으로 빠른 박자로 박수도 치면서 불러야 맞습니다. 그래야 어울려요. 근데 반대로 이 찬송을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이렇게 부르면요 집에 가서 한번 불러보세요. 은혜가 풍성하게 되는 게 아니라 은혜가 영 은혜가 떨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아주 오래된 복음성가죠.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많이 나실 거예요. 자, 이 찬양 어떻게 불러야 될까요? 이 찬양을 찬송가 197장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이상하지요. 이렇게 빠른 박자로 박수치며 부르는 거를 제가 지금까지 교회가 됐건 어느 찬양 집회가 됐건 어디서건 본 적이 없어요. 이 찬양은 조금 느리게 불러야 되고 그리고 때로는 눈을 감고 음미하듯이 그런 식으로 불러야 훨씬 더 은혜가 넘치게 되는데 자, 오늘 본문인 시편 62편에서도 우리가 어떤 스타일로 어떻게 찬양을 불러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대목이 나타나 있습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예, 지금 읽은 본문 1절 윗부분에 보면 친절하게 여러분 성경에는 작은 글씨로 나와 있으니까 친절하게 큰 글씨로 보여드렸습니다.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소제목 표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윗의 시라는 말 무슨 뜻입니까? 시편 62편의 저자가 다윗이다. 다윗이 이 시를 기록했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 인도자. 인도자는 누구를 말하느냐? 여긴 우리 양주철 집사님처럼 찬양대 지휘자를 인도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두둔의 법칙이란 무슨 뜻일까? 오늘 설교 제목이지요? 여두둔, 사람 이름이에요. 어떤 사람이냐? 시편 다른 곳에 보면 아삽이라는 인물도 나오는데 이 아삽이라는 인물처럼 여두둔이라는 사람도 성전에서 찬양대를 지휘하는, 찬양드리는 찬양대 지휘자였어요. 자, 그러므로 여두둔의 법칙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찬양대 지휘자인 여두둔의 지휘 스타일 혹은 여두둔이 가르쳐준 창법 혹은 발성 이런 걸 가리킵니다. 이런 뜻이. 그러니까 시편 62편 소제목이 기록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뭘 가리키는 거죠? 다윗이 기록한 이 시편 62편을 가사로 해서 찬양을 들을 때는 반드시 누가 가르쳐준 대로? 여두둔이 가르쳐준 대로. 여두둔이 가르쳐준 스타일대로 불러야 한다. 여두둔 지휘자가 가르쳐준 스타일대로 불러야 한다. 라는 뜻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여두둔의 법칙이 물론 음악적인 기교나 테크닉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찬양하는 성도들의 내면적인 자세, 내면적인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리킨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찬양 드릴 때 찬양 드리는 성도들의 그 내면적인 자세가 어떠할 때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여두둔의 법칙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두둔의 법칙으로 찬양을 드린다는 거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세를 가리키는지 본문 시편 62편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만 바라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양하는 것이 여두둔의 첫 번째 법칙입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1절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1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는 거 예전에 새벽기도 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내가,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춘다. 어떤 상황이 돼도 내 시선을 하나님께로부터 떨어뜨리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만 바라본다. 그런 뜻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저기 있는 표현 하나님만 바라며 라는 표현에서 이 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자, 하나님만 바라며 라는 표현에서 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아크라는 단어인데 이 아크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나 구절에 사용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크라는 단어가 그 단어 어떤 단어나 구절에 붙게 되면 그 단어나 구절의 의미가 훨씬 더 강력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의 고백을 할 때 이 사랑의 고백에다가 아크라는 단어를 붙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당신을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죽도록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 한 사람만 평생 동안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인 시편 62편에서 이 아크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사용됐을까? 무려 6번이나 사용됐습니다. 전체 12절 가운데 6번이나 사용됐어요. 저기 있는 1절을 비롯해서 2절, 4절, 5절, 6절, 9절. 6번이나 이 아크란 단어 사용됐어요. 물론 시편 다른 다른 시편에서도 이 아크라는 단어가 사용되긴 했습니다만 두 번 이상 반복해서 사용된 것은 단 한 곳도 없어요. 오직 오늘 본문인 시편 62편에서만 반복해서 여섯 번씩이나 반복해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종교교자 칼빈을 비롯해서 대다수의 학자들은요, 이 시편 62편에서 아크라는 단어가 이렇게 여섯 번씩이나, 무려 여섯 번씩이나 반복해서 사용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믿음의 대상이, 자신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강력한 어조로 강조하기 위해서 아크라는 단어를 여섯 번씩이나 반복해서 사용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성전의 지휘자인 여두둔이 이와 같은 다윗의 고백을 가지고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가지고, 이와 같은 다윗의 고백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찬양하는 자세를 가르쳐 준 거예요. 백성들이요, 나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또 강조한 다윗 왕처럼 바로 이렇게 이런 자세로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찬양의 자세를 가르쳐 준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두둔의 첫 번째 법칙입니다. 교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 내 마음대로 찬양할 수 있지요. 그런데 찬양 드릴 때,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이와 같이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양을 드리지 않게 되면 겉으로는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찬양은 우리의 머리를 깨울 수 있고 우리의 감정을 움직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의 영혼 속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담을 수는 없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찬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입니다. 구원이십니다. 요새가 되어주십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면서 찬양을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여두둔의 첫 번째 법칙 가슴속에 새기면서 찬양, 오늘 본문 그대로 찬양 옮긴 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1절만 찬양 드리겠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욕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자, 이제 여두둔의 두 번째 법칙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법칙,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찬양하는 것.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찬양하는 것이 여도둔의 두 번째 법칙입니다. 다 같이 화면통에 본문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건 본문 8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즉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마음을 토한다는 거, 마음을 토한다는 히브리어로 샤파크라고 합니다. 이 샤파크란 말이 뭐냐? 물통에 담겨진 물, 물통에 담겨진 물을 다 쏟아버리고 물통을 깨끗하게 비운다. 깨끗하게 비운다는 거예요. 남겨두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진 아픔, 상처, 좌절, 번민, 그 밖에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과 사건과 상황까지 모두 다 남기지 말고 다 하나님께 오픈해라. 하나님께 말씀드려라 라는 거예요. 참고로 오늘 본문인 시편 62편의 배경을 살펴보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는 다윗의 이 말이 더욱더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학자들은 시편 62편의 배경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사무엘하 15장에 나오는 사건이다.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하여 예루살렘 왕궁에서 피난 갈 때를 배경으로 해서 시편 62편을 기록했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또 하나, 사무엘하 16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다윗이 이제 왕궁에서 나와서 피해 다니던 도중 사울 왕의 친족 중 한 사람인 시므이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과 다윗의 일행을 계속해서 따라오면서 저주하고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멸시한 사건이 있어요.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시편 62편을 기록했다. 예,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시편 62편의 배경이 이 두 가지 사건 중에 어떤 것이든지 간에 다윗으로서는 견디기가 너무나 어려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아들이, 자기 속으로 나온 친아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다윗의 왕위와 목숨을 노리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궁을 버리고 도망을 가요. 여러분 이것은요, 원수들이 다윗을 쫓아오는 것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반역을 일으켰어요. 나를 쫓아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때 느낀 다윗의 배신감, 정말로 다윗의 마음을 산산조각 냈을 거예요. 또 시므이라는 인물이 다윗을 저주하고 멸시한 사건 역시 다윗으로서는 견디기가 너무나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 사무엘하 16장 5절 이하에 보면요, 이제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서 막 저주를 퍼붓는 장면이 나오는데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한 그 내용 핵심이 뭐냐? 이거예요. 다윗, 네가 죄를 범했다. 아, 무슨 죄를 범했다는 거냐? 다윗, 너 때문에 사울왕과 사울왕의 가족들이 다 죽었다. 네가 사울왕과 사울왕의 가족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네가 죄를 지은 것이다. 네가 그들을 죽인 것이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을 내리신 거다. 그 벌이 바로 네 아들이 반역을 일으킨 거다. 이렇게 저주했어요. 물론 이와 같은 시므이의 주장 터무니없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하 16장을 보면요, 시므이가 이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외치면서 다윗을 향해 저주를 퍼붓고 있을 때 다윗의 신하들과 백성들이 다윗의 좌우에 서 있었다.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서 막 저주하며 멸시하는 그 장면, 그 현장을 다윗을 따르는 신하들과 백성들이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시므이와 1대1로 있는 두 사람만 있는 상황에서 시므이가 다윗을 막 욕하고 저주하고 그게 아니에요. 다윗을 따르는 신하들과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여부를 떠나서 정말 죽을 만큼 치욕스러운 감정을 느끼지 않았겠어요? 더구나 시므이는요 다윗이 하나님께 벌받는 거다. 너 지금 하나님께 벌받는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온 다윗으로서는요 정말로 견디기가 어려운 너무나 어려운 모욕입니다. 자 이렇게 시편 62편을 기록할 당시 다윗은 도저히 견디기가 어려운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갈갈이 찢어지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본문 8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런 고백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다윗의 고백을 성전의 지휘자인 여두둔이 다윗이 드린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서 백성들에게 찬양의 자세를 가르쳐준 거예요. 백성들이요. 다윗왕처럼 도저히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다 아뢰는 하나님께 아뢰는 자세를 가지고 찬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담겨있는 아픔과 상처와 심겨운 기억들 하나님께 다 말씀드리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찬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찬양의 자세를 가르쳐준 바로 이것이 여두둔의 두 번째 법칙입니다. 저것은 역대 우리나라 영화 최고의 명작 중 하나로 꼽히는 서편제 한 장면입니다.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서편제에 보면 아버지가 자기 딸을 소리꾼으로 키우면서 이렇게 가르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가 내는 소리에 너의 한을 담아야 된다. 네 마음속에 있는 한을 모두 다 소리에 담아야 그때 비로소 진짜 소리꾼이 되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 대목이 나오는데 가만히 보면 자기 마음속에 있는 한을 다 소리에 담으라는 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두둔의 두 번째 법칙과 매우 비슷해 보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한을 모두 다 소리에 담는 서편제나 내 마음속에 담겨있는 아픔과 상처와 힘겨운 기억들을 모두 다 하나님께 말씀드린 자세로 찬양해야 한다는 여두둔의 두 번째 법칙이나 결국에는 같은 모습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여두둔이 가르쳐주는 두 번째 법칙은 서편제와는 다른 근본적으로 다른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담겨있는 아픔과 상처와 힘겨운 기억들 다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자세로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위로가 우리의 마음속으로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을 덮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모두 여두둔이 가르쳐주는 이 법칙을 따라서 찬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두둔의 법칙을 따라 찬양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위로와 평안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이 찬양을 좀 이거 부르지 말고요. 들으시면서 우리 찬양의 가사를 통해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